사무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음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을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66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성경 66권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맥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심에 흐르는 맥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게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이 성경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중심 사상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경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해석의 기준,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밝혀놓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열쇠,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이 뿐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진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그런 말씀 해석이 아니고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예수님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식의 해석이 되어질 때에는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 그러한 정신에서 성경을 볼 때에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돕고 날 위해서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식의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분명히 성경의 중심에서 벗어나버린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누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에서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저 해석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가, 행함의 대가를 말하고 있느냐. 그걸 유심히 살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나 행함에는 대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라는 건 보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수고와 희생에 대한 값이란 말입니다. 보상을 치러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 희생으로 나오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고생한 대가로 내가 고생한 결과로 내가 주를 믿는 것이고 내가 또 어떻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걸 돌이켜보자는 얘기죠.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인한 자연적인 열매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곧 행함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대가, 행함의 대가 이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살필 것이 뭐냐면은 저 해석이 과연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뭐 차원 높은 도덕적인 계명이라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고 말이죠.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천국이라는 것을 원리로 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천국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게 산상수훈이 돼야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령 살인하지 말아라 이러한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어떤 행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인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다. 이 말씀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버리면은 예수님은 살인의 의미를 폭넓게도 확대시켰다. 결국 미워하는 살인이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또 이러한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그건 역시도 하나의 율법이 되고 도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움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천국의 문제와 연관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지 탈락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계명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게 결국엔 도덕이 되고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덕적인 교훈 앞에서 항상 남는 게 뭐 양심의 가책이란 말입니다. 야, 내가 또 형제를 미워했구나. 내가 또 이걸 안 했구나. 이러한 자기의 가책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교제와 은혜의 차원에 좀 돌아보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야 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게 은혜인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고 또 우리한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도덕적인 모습은 나와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천되는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 성경 해석이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힘을 추구한 해석이냐 그걸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가령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결국 부모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의 중심에 근처에 가지도 않냐 해석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냐?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거든요. 내 마음,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인데 자꾸 내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는 그러한 말로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해석으로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가령 형이 동생과 싸우면서 동생을 때립니다. 형제간의 싸움이죠. 엄마가 그들을 불러서 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형은 동생을 때렸다는 것 때문에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동생을 때리면 안 돼 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밤에 동생은 형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형한테 대들면 안 되니까 형한테 대들었구나, 잘못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도덕이고 그게 자기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이 생각하는 거, 동생이 생각하는 거,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동생을 때렸구나, 안 때렸는데 그 생각, 내가 형한테 왜 대들었나, 안 대들었는데 이 생각들,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걸 간파를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 아래에서 성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 형과 동생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걸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엄마의 뜻과 엄마의 마음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게 없단 얘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단지 형도 동생 때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형에게 대들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 뭐겠습니까? 다 엄마가 아닌가요? 형제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형제간에 사랑해라, 우애가 있어라, 그게 엄마가 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때리지 말아라, 대들지 말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결국에 그 형과 동생의 잘못이 뭐냐면은 동생을 때렸다는 거, 형에게 대들었다는 거, 이게 잘못이 아니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엄마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 엄마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거, 바로 그게 형과 동생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성도의 어떤 잘못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잘못이 지금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뭐냐면 단지 왜 동생 때려? 너 잘못했네 이거란 말입니다. 왜 형이 대들어? 너 잘못했잖아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시고 어떤 성경 해석을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느냐, 그 점을 살피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을, 잘못된 걸 옳다 여김으로써 그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젖어들지를 말하라는 것,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해석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 똑같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에게 후궁과 동침하라고 한 아이도벨, 이제는 자기가 다윗을 치겠다고 말을 하죠.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음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백성의 평안하리이다. 그런 말을 압살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벨이 내건 계책이 또 뭐냐면은 자기가 군사 1만 2천을 끌고 오늘 밤에 다윗을 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하느라고 피곤하고 약해 있을 그런 저 형편일 거니까 자기가 쫓아가서 이 1만 2천의 군사로 겁을 팍 주면은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다 도망할 것이고 그럼 그때 내가 이 다윗왕을 죽이면은 나머지 모든 백성은 다 당신께로 돌아올 것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당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돈독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책이란 말입니다. 아이도벨 이런 계책은 철저하게 압살롬 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지금 그의 승리를 위한 그런 계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도벨의 이런 계책의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잘못이겠습니까? 왜 반역자인 압살롬을 돕느냐? 그게 아이도벨의 잘못이겠습니까? 만약 그게 잘못이라고 나온다면 역시 그것도 도덕이란 말입니다. 윤리예요. 인간 도리가 아니란 얘기죠. 자, 제가 아까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이도벨의 계책이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집어서 입에 넣어줘야 맛을 알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를 아니한다겠는데 그럼 아이도벨이 누구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지 않는 겁니까? 꼭 이렇게 말해줘야 알겠습니까? 아이도벨은 지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헤아리지 않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마음대로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세운 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 세웠다. 그 얘기는 다윗에게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살아있다고 말이죠. 그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자, 죽이면 된다. 이러한 계책이 나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왕을 자기 멋대로 죽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도덕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그게 뭐였습니까? 다들 설교했죠? 뭐였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세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울을 처리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게 세웠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 사울을 죽이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와 사울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사울을 바라봤다면 사울은 당연히 원수죠.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자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사울은 자기가 죽일 사람이 아니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도벨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압살롬의 입장에서만 다윗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버려야만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이것만을 생각이 된 것이죠. 이게 아이도벨의 잘못이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께 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그 아이도벨의 계책을 옳다 이렇게 여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의 계책을 옳게 여겼다는 얘기는 압살롬과 장로들도 한마디로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를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를 아니했다는 거죠. 그들은 다만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반역을 확실하게 성공적인 것으로 마무리 지을까?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 제5공화국 MBC에서 저녁에 하는데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광주 사태가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광주 사태를 해결하는 데서 관심은 전두환과 그 주변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것,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여기만 다들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사태 속에서 자기들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그 광주 사람들의 아픔과 희생,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다가 관심을 두지를 않게 되면은 결국 성경에서 나올 말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한 계책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계책, 그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는 뭐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니, 뭐 복 받는 비결이니, 뭐 성공하는 뭐 인생이니, 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계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이도벨의 계책과 같은 소중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 목사가 아이도벨의 자리에서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계책을 알려주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받습니다. 소원을 이룹니다. 만세행동합니다. 이게 다 계책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계책들이 뭔가 옳게 여겨지는 거. 아, 그래 맞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같이 짝짝꿍 해버리고 동참해버리는, 사실 이런 게 많은 교인들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들으면서 잘못된 것으로 보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결국 잘못된 말을 옳게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통속이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로 구분하는 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항상 복음이 떨어진 그 현장에서는 구분해버려요. 하나님 백성을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옳다 여기는 사람과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옳다고 여겨질 거란 얘기죠. 나를 이롭게 하는 그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한테 드러냄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이 옳게 여겨지는 것이죠. 설령 그 복음들이 나를 책망을 하고 세상의 성공과 복이 아니 오히려 고난을 슬퍼해도 그게 옳게 여겨지는 것. 그게 하나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으로 뭉쳐있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날 위에 있다고 여겨버리고 그러한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한 기색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난리한 말이 아니냐는 얘기죠. 여러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이도벨의 계책이 옳게 여겨집니까? 잘못된 거 여겨집니까? 뭐 잘못을 여길 겁니다. 그럼 왜 잘못된 것이냐? 단지 다윗은 착한 사람인데 그 다윗 죽이려고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동생을 때리면 안 된 때렸다. 그러한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세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아이더빌의 잘못이 여러분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봄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세요. 그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 복 받느냐, 믿음이 형통하느냐 이러한 생각에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있지를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이다. 유대인 신앙은 소위 민족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팔레스타인과 죽으라고 전쟁하는 것, 한치 양 것도 안 하고 전쟁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을 인정한다. 이런 사상 때문에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민족 신앙의 냄새가 지금의 교회에도 많이 풍기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돕는다. 하나님은 날 지킨다. 하나님 기도와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복준다.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인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함께할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다. 모든 관심은 주님에게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받는 자냐?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 편에 서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무 빨리 읽어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죠. 대답 하나 작정을 해가지고 사람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누구든 복을 받을 자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 설교 안 하랍니다. 짜증이 나가요.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축복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편에 서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복받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아브라함 없이는, 아브라함 통하지 않고는 복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은 우리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의 근원이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이란 얘기예요. 우리 행함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나에게 관심 두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 편에 서라 그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거든 모든 복은 주님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서는 그 자는 복 안에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찾아내버리고 몽땅 우리의 유익과 우리 힘되는 것을 끌어가는 그런 말이 된다면은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을, 모든 생각을, 모든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가신다면은 어떤 말이 옳은 것이고 어떤 말이 잘못된 것인가 자연히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께 모두 마음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란 진리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두시라 그 말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찬송이 아니고 새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른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새 노래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노래. 그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 기뻐한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서는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좋은 목소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 이걸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그 노래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자로 살아가기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뭔가 속에 걸린다면은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면은 그것은 아직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오직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고 어떻게 어떻게는 그냥 그런 말이 듣기에 꿀같이 달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진리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새 노래는 누가 가르쳐가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흘리신 그 피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예수님 피가 우리한테 지금 뭘 비추고 있는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분명코 부르게 되어질 것이고 아이도벨 계책과 같은 그런 것을 옳다 여기지 않으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주님 말씀만 옳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자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죄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 나를 동의하고 처복할 수 있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중심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한 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마음 두기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끝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